디렉터 목사님이신 양재 목사님이 아니셔서 많이 실망하신 건 아니죠? 네, 지금 쿠바 선교 담당이셔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또 오는 화요일까지 쿠바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그 육부 예배 때 나눔 공동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네, 본문 선택의 여지 없이 이렇게 나눔 공동체라는 주제를 들고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었죠. 왜 하필 그 많은 교육자님 중에 저를 시켜줬을까? 네, 물론 뭐 잘생겨서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나누지 않아서 네, 교육자 중에 제일 나눔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 나눔의 필요성을 좀 더 고민해보고 그 고민한 그 성경적인 나눔을 좀 함께 나누라는 그런 좀 성령의 세밀한 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없는 자가 나눔을 이렇게 증거하고 나눈다 이게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아까 기도한 대로 진리 안에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함께 말씀으로만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네, 12월에 네, 우리 청예배 때 드렸던 네, 주제가 무엇죠? 네, 예배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1월 달에 네, 선교를 다녀온 후에 함께 나눴던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성교 예배 공동체와 성교 공동체에 이어서 오늘은 나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역동하고 어떠한 논리로 든든히 서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커뮤니티, 네, 발음이 이상하죠. 네, 사전적 의미로는 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어떤 집단 조금 속어로 표현하면 그냥 패거리예요, 패거리.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패거리를 바로 공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공동체는 결코 그 출발점을 보면 사랑으로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하고 또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르죠.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태초부터 사랑하신 사랑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 공동체와 극명히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관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깊은 관계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낳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뭐 딸이라 그런지 더 이렇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네. 산후조리원에 지금 있는데 네. 돌아서서 또 나오다가 또 보고 싶어서 가다가 또 신호등에서 뉴턴에서 간 적도 있습니다. 네. 틈만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저는 지금 틈만 나면 네. 딸 보러 갈 생각이지만 딸 바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면 그 산후조리원에 15명의 그 아기들 이렇게 빼곡하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신생아들이 있는 거죠. 딱 들어가면 그 신생아들의 형체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15명이 있는데 딱 한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네, 제 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딸입니다. 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딸에게만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뭘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 변을 보잖아요. 변을 보면 진짜 황금 같아요. 네. 좀 만져보고 싶지만 조금 이제 네, 만져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내가 한번 기저귀를 갈아보라 해서 이렇게 그 막 조심스럽게 막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웃으면서 막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뭐 똥을 치우는데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아이가 또 그 마치 그 광고에서 보듯이 막 오줌을 진짜 싸버리더라고요. 제 막 옷에 튀고 막 손에 묻었는데도 막 아내랑 같이 막 웃어요.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 왜일까요? 바로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제 딸이기 때문이죠. 요즘에 제가 4년 동안 기다렸던 딸이라서 더 이제 그런 이 마음이 이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잘 관찰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성악입니다. 네. 악한 존재죠. 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고프면 울죠. 불편하면 울죠. 네. 아프면 울죠. 네. 뭐 젖달라고 울죠. 네. 또 변을 보거나 뭐 뭐가 찝찝하면 웁니다. 뭘 해주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감정과 함께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그냥 막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근거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존재 그 자체가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한번 이런 그 공동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 옆에 있는 지금 형제 자매가 그냥 막 사랑스럽고 우리 간사님이 우리 리더님이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근래에 우리 간사님들 간사 모임할 때 볼 때마다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돼서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네, 오글거리나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 눈엔 너만 보여. 네. 네. 그냥 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실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고 진짜 너만 보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나서 뭐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형제 간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건가요? 네. 주 안에 모든 것이 네. 강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커플들이 생겨나고 그런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의 시작은 사랑이고 그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랑의 시작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앞에선 저부터 우리 모든 간사 리더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출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또 운명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길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 사역이 끝나면 항상 전화를 드리는데 늘 잔소리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신앙관리, 인격관리, 건강관리,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철저히 해라. 다 네 책임이다. 그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겠습니까? 모르시겠죠? 네.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해라. 저 안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인격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까? 보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서로 조심하면서 어떨 때는 포커페이스 해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숨겨서 드러내지 않아서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아서 내 인격이 온전해지는 겁니까? 인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헬스하고 뭐 요가하고 필라테스하고 뭐 다른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자니까 더 그렇겠죠. 일주일에 뭐 10번은 뭐 기본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인간관계도 어떻게든 또 교육자니까 또 성품을 신경 써야 되니까 때론 가식적인 마음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예를 씁니다. 또 잘 해보려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보려고 저도 굉장히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 성향을 잘 동원해서 그 관계에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도 합니다. 옆에 그 골프장 밑에 헬스장을 제가 끊어서 지금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 간헐적 단식인가요? 네,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네, 은혜가 됩니다. 네, 그 안에 네, 성경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이 배가 고파야 인간은 네, 이렇게 그 갈급함이 생기는 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격과 건강관리를 아무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매번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성령의 도우심. 누군가 나를 지배해서 강력하게 이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구나.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분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터치함 없이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예수를 주라, 예수의 통치권 안에, 예수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급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네.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라면 네.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그 모든 현장들이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사로잡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에 충만하겠습니까? 어둠의 영, 공중권세 받은 자들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던가 아니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던가. 소모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충만의 개념은 지배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립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던져버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면 우리의 욕심입니다. 육세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전선은 어디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싸움의 전선이 어디인 줄 분명 말씀하고 있죠. 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모든 호흡이 바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지금 뭘 위해 싸우는지, 우리의 싸움의 전선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분별한 삶, 방탕하고 방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 싸움의 전선을 서로가 함께 인식하고 인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힘입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서로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의 과제이며 숙제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서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깨어있는 목사와 간사와 리더가 되어서, 또 조언들이 되어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성령의 시선으로 조명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주목하고 함께 성령에 이끌리고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며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지극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일에, 악한 영들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그 로마의 그 강력한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생성되어지고 형성되어질 때, 만들어질 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돼서 곧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본질인 바로 그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관심이 뺏겨져 있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이방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세속적인 가치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 동일하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관심에 쩔어있는 그들에게, 그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실 성령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실 성령, 보혜사, 또 다른 영, 또 다른 예수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너희가 받기만 하면,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 너희가 나를 증언하고 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지시고 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건 누굽니까? 이 땅에 남겨진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성령의 그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네, 그 명절의 또 원리에 따라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뜨겁게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한 네, 바람과 같은 것이 강한 소리가 있어서 네,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와 그 11명의 사도들은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창궐한 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담대해 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사회,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하지 않으니까 자유함이 주어지면서 담대하게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맡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썰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심플합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너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다. 그리고 너희가 죽였던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사역리를 통해 또 복음을 심플하고 간결하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물론 강하고 담대함으로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강력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은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묻습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지인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찌할꼬?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현 실상입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도 나도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 하루에 몇 명이 성도로 변화되었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이 공간을 꽉 채워도, 비관을 꽉 채워도 3,000명이 되지 않는 것 아시죠? 네. 이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니 자기가 죽고 이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네. 회심의 역사, 복음으로 들어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42절 이후의 내용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 패턴이 어땠는지, 생활의 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 나눔 공동체의 실체가 어떠하고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과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본문이 4장으로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기 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어떠한 패턴입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눔은, 나눔 공동체는 성령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근거로 나눔 공동체가 역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나누는 일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결코 인본주의적이거나 어떤 사람의 어떠함으로 만들어내고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말씀에 이끌리는 자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공존할 때 그곳에서 나눔 공동체가 역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눔이라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팀 모임, 또 소모임, 아니면 우리의 예배.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역동해서 성경이 말씀했던 이 나눔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임하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안에서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가 어떻게 역동하기 시작하는지 또 그 나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4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여기서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힘쓰다. 오로지 힘쓰다. 집착하다. 집중하다. 올인하다. 전력을 다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로지 힘쓰다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공동체는 어떤 일에 올인했습니까?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나눔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올인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모일 때마다 사람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나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그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생명이었고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전부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나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친교하고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는 것도 이제 코이노니아의 의미에 담겨져 있겠지만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로 살펴보시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앞에 그 테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정관사 그라는 의미인데 함께 해석해보면 그 교제입니다. 그 교제. 지금 누가가 정관사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이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교제라고 기록한 것은 그 글을 읽을 당시 1차 독자들이 이미 알고 경험했던, 다 같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사도행전 2장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그 교제라는 표현이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공동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사람이 성령을 공유하고 성령을 나누어 가진 것, 바로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함께 나누고 가진 것, 성령을 함께 얻은 것, 성령을 함께 공유한 것이 바로 이 그 교제의 의미예요.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공유하게 된 사실, 모두가 성령을 나누어 가지게 된 사실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내적 그 하나됨의 근본이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자신이 실제적으로 가진 모든 물건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모인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를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심, 성령이 나타나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이렇게 했고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고 이끌렸고 성령에 이끌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성령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고 토해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본 의미예요. 교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나눔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철저히 성령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공동체가 여러분의 팀 모임과 소그룹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든 모임들이 성령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를 해석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근간이 되는 성령을 나누고 성령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의 그 모든 나눔 가운데 성령의 나눔이 없으면 그 모임은 세상의 그 사교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에요. 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일이 바로 이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역동하고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의 교제로부터 가능하다니까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이 세상 공동체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그렇다면 점검해야 되고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지체,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형제, 간사리도 목사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자들이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백을 가지고 뭐 어떤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은 뭐 또 어떻게 했고 막 뭐죠? 네일 아트는 좀 잘 됐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고 내 가치가 상승되고 높아지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치열한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 지체 한 명이 우리 성도 한 명이 내 사랑하는 그 영혼 한 명이 어떠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의 순수성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진짜 교회됨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나눔은 그래서 세상의 세상 공동체의 나눔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이 틀린 거예요. 네. 절대 세상 공동체와 그 가치를 우리 공동체에 담아서 세상의 어떠함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고 재단질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공동체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에 있고 없음 그 유무에 옥신각신하며 그리고 그것의 정도에 따라 거들먹거리고 또 위축되고 소외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영적이고 지극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지극히 성령의 역사만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채움, 자기의 필요의 어떠함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유하는 그 세상의 나눔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팀 모임을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소그룹을 그렇게 가치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없다고 교회 공동체가 이게 없니 저게 없니 말하면 이 본질적으로 지금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위로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서비스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통해 받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친절한 서비스, 네. 어떤 일 부르면 다가오는 네. 그런 서비스, 네. 간사님들도 그거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공동체가 힘듭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건 세상 공동체가 하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나눈다니까요. 그것이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표현들을 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납니까?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지죠. 자기는 줄 거 없는 겁니다. 겸손,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는 저 밑에 낮은 곳에서 모든 지체들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대하고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죠. 온유, 길들여진 그 말의 모습 여러분 설교 때 들었지 않습니까? 네, 길들여진 내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팀 모임이나 소그룹을 해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간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리더가 인도하시는 대로, 목사와 또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죽여내고 밀어내고 오직 그 안에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가치로 남을 존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래 참은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가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간사님이 리더님이 부탁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진원들과 어떠한 팀원들과 어떠한 조언들이 나에게 보내지면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은 성령으로 교제하고 같은 성령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나누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떼는 것에 떡을 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집에서 떡을 떼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다. 먼저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당시 그 초대교회 공동의 식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떠한 마음으로요?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마치 우리 예전에 드렸던 뭐 구역 예배, 우리 삼일교회 목장 예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제가 어릴 때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막 교회 학교 우리 주일 학교 선생님 집에 가서 막 토요일마다 막 가서 막 냉장고 문 열고, 네, 막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선생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밥을 준비하시고, 때론 놀다가 거기도 잠들고, 잠들면 또 깨워서 집에 보내고 태워주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허다하지 않죠. 네. 공동체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어쩌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목사님 집에 놀러 가서 막 네, 같이 목사님이랑 놀고 즐겼던 그런 모습. 혹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분 안 계시죠? 안 계시겠죠. 제가 오픈 안 했으니까. 네.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부터 집을 열어라. 네. 우리 간사님들부터 먼저 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 네. 오시면 서서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지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뭐 요즘에 이 집이라는 공간이 뭐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나만의 공간. 네, 나만의 공간. 쉽게 침범할 수도 오픈할 수도 없는 공간이죠.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누군가 나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드러날까 두렵고요. 우리 집 평수가, 청소 상태가, 마땅히 자라는 음식이 없어서, 또 대접할 여건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혹시 초대했는데 이 음식 먹고 또 상처받고, 네, 뭐 그렇게 할까 봐. 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딱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딱 그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떡을 떼며 잔을 떼는 잔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집에 살면은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집은 점점점, 네, 아무튼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결국 나의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나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공유하고 또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삶을 오픈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집을 공개하라, 뭐 집을 열어 찾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일을 어떤 것으로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 내 집을 열지 않고는 지금 내 삶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공유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땅히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나눔을 해야 되는 게, 내 삶의 구석구석 조밀조밀 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야 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이유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서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 같이 열라는 겁니다. 팀 모임이 소그룹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집에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떡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성찬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며 성찬을 거행합니다. 성도의 모든 식탁은 성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건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나눔이나 현장마다 성찬이나 뭐 기쁨이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할 때마다 뭘 했다고요? 무엇을 나누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나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기승전 예수, 기승전 성령, 우리의 모든 모임의 나눔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승전 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착하였다, 전력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아까 제가 그 교제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여기도 보면 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기도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바로 120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에 힘썼던 것, 바로 그 기도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장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에 힘썼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재밌게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뭐 1권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행전 2권으로, 누가 행전 2권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가 썼던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가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바로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바로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동일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라는 의미를 여기서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일 때도 3,000명일 때도 변함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기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기도를 공유하고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공동체는 바로 자연스럽게 나눔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본질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냥 물건을 나눴네, 내 것을 그냥 나눠줬네, 구제했네, 성령 충만하니 그냥 뭐 나누게 되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네 가지 그 나눔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 그 교제의 의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 나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의 근거가, 나눔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일 때마다 나눔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성령의 교제도 뭐 마찬가지인 겁니다. 늘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까 그분을 나누고 그분의 영으로 하나 되고 응집되고 또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뻗쳐나가는 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고 의미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나누는 그 나눔 공동체의 모습은 외적으로 세상이 볼 때 어떻게 그 모습에 반응합니까?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막 싫어서 막 두려운 게 아니라 다름 속에 보여지는 그 존경심이 드러나는 두려움입니다. 47절로 가시면 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바로 그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 성령에 끌리는 나눔 공동체의 모습이 위로 향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 향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 찬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새가족이나 또 우리 공동체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 와서 머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 그 성령에 이끌리고 예수를 나누고, 네, 서로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 공동체를 고정할 때 우리 공동체에 말하지 않아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수적인 부흥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끊임없이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함께 올 때마다 막 기대되어지고 설레어지고 오늘은 성령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지를 함께 주목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면, 우리 4장 32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네,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사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써. 목사님 이거 필요합니다. 써. 네, 그랬어. 네, 말하지 말고 써. 그거 내 거 아니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거야. 네, 그렇게 모든 게 이제 공유되는 겁니다. 뭐 내 지갑에 뭐 얼마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막 네, 써. 네, 네. 뭐 다 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용납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나눠서 이렇게 그 서로 막 이렇게 뭐 사회주의처럼 균등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없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자들이 나눠주고, 이게 그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잖아요. 네. 이 주체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와 존경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적으로는, 네,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는 것이죠.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물질적인, 외적으로 물질적인 나눔을,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가시다 천원 헌금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하신 인생들이라면 지갑을 여셔서 네, 1,000원만 넣으십시오. 네, 뭐 더 이상 넣으셔도 되겠지만 이 1,000원 헌금은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 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들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어떠한 공동체를 우리가 청사진으로 그려야 될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성령의 교제에 이끌리기, 예수의 영을 나누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세상의 모든 나눔의 요소들은 제하여 버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만 남는, 예수만 선포하는, 예수만 증언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삼일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도 공동체의 본질과 의미를 깨달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하여 예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누는 진정한 나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이부 카이로스 공동체 위에,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